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철학적으로 이 시대의 사조를 정리 내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됩니다. 후기 근대주의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불러온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의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입니다.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말들 가운데 하나가 탈권위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고 권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 밖에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뭐 일도 아니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 밑에 권위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의 통치자나 정부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권위가 무너집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권위에 복종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들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묵살할 때 어떤 이성적 쾌감을 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권위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자녀들, 학생들,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받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권위만 버린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권위도 인간들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시대가 치르고 있는 죄값입니다. 권위란 말 자체부터 아예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다 파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또 그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죄가 가져온 파괴적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계에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을 다 포기한 채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 채로 그렇게 내몰라라, 뭐 이것이 운명인데 어떡할 거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명할지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삶이 있어서의 매우 실제적인 관계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의 대의를 설명했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이 탁월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도 바울이 갈파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신이 낳은 자녀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내몰라라 하는 이런 어떤 시대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쫓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의 시류 속에 우리도 그냥 뒤엉켜가지고 그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대한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성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녀들아 이렇게 도노법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부모를 가진 모두가 부모를 가진 자녀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라는 한마디 속에 응축시켜서 이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물론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부모가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존재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근원, 뿌리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논리는 앞에서 밝힌 대로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한 인간이 누구의 권위인들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존재해야 될 진정한 권위는 모두 부정돼 버리고 대중이라는 다수에 의해서 조종되는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권력만이 존재하는 이런 불안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한 권위를 파괴하고 부정하려는 이런 어떤 이 시류를 보세요. 이젠 스승도 없고 부모도 군왕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사회를 다수의 대중들이 왕으로 자처해서 다수의 이름으로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괴이한 시대의 반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행복과 어떤 평안을 위해서는 어떤 존재도 부정할 수 있는 아주 괴기스러운 이 사람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십시오. 그것이 다 죄의 영향입니다. 죄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21세기에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권위에 저항하고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인간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물음이 이 짧은 부름에 담겨 있습니다. 너의 존재, 너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는 이 우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그 뿌리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자녀들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너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의미가 자녀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다루는 잠언의 말씀 중에는 여러 번 재차 강조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을 여는 1장 8절에 이르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을 여는 첫 장, 그것도 앞부분에 모든 지혜는 부모에게부터 온다는 사실을 잠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후미에, 잠언의 거의 후미에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소개하자면은 많은 시간이 소용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도리와 효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의 권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다고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존경스러울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의 문제와 상관없고 지식이나 학식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고 건강하시거나 병약하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고 봉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깊이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거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과거의 시대와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명은 훨씬 늘어났지만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받으시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얘야, 이거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물어보셔야 돼요. 너희 사는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여러 번 가르쳐 드려야 워낙 어려우니까 아파트 이름이.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늙지 않나요? 늙어가면 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의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던 어린 시절, 낮이고 밤이고 울어대고 보채고 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돌보시던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리 분별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졸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박약할 때 누가 나에 대한 깊은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교훈하고 공부시켜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시대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둡다고 해서 부모님을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내가 어찌하며 살아오고 있는지를 깊이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 줄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순종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막론하고 순종의 범위는 주 안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최상위의 가치와 의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신자에게 최우선의 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시어머니 될 분이 토요일에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함께 동행을 했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왜 교회를 가실까?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괴로워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는 제가 적당히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자매, 그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일 수 없습니다. 자매가 기도 없이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기 때문에 자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참 그 마음 아픈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화약을 쥐고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 부모님을 평생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우리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주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또 신앙을 이미 가지신 분이시라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기를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견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네? 아이들이 시험기간인데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학원을 가라고,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을 가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금해야 될 일입니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집에서 기다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다 올 터이니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쉬고 계십시오. 안 믿는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할지라도 요즘 같으면 부모님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어머님께서 천국과 지옥, 즉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때때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뵐 때마다 꼭 여쭤보셔야 돼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어머니, 천국 가실 준비 다 되신 거죠? 하고 반드시 여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그냥 다니시다가 보면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 서고 더 깊어지시기를 자녀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불신앙과 영적 미성숙을 자녀 입장에서 간과하는 것은 또한 자녀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믿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주님 밖에 있으면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언제나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자식이 장성하면 그 자식의 눈에서 부모를 향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먼저 가시든 뒤따라 가시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 부모의 위대한 신앙, 삶, 경건한 습관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계승되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만약 여러분들에게 신앙 안에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경받고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할머님, 제 할머님의 그 유해가 납골당이 저 안양에 느보산 그 납골당에 모셔 있습니다. 뭐 제가 이 회원교 오고 난 다음에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못 가 뵀는데 그 납골당에 가면은 꼭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 아버님의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어머님을 본받은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참 숙연해집니다. 제 할머님이 유골이 경상북도 점촌에 있었어요. 그걸 다 화장을 하고 뼈를 다 빻아가지고 양평까지 오는데 그거를 아버님이 다 이렇게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옆에다 두시지도 않아요. 무릎에다 올려놓고 몇 시간 동안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에게 지극히 순종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요 앞에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생략돼서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아니면 다 틀린 거란 얘기죠.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을 할 때조차도 옳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경하라.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안 계시나요? 네 그렇죠. 장문성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내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상하죠? 뇌처럼 여겨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심장처럼 여겨라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왜 간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은 80% 이상의 기능을 상실해야 이상징후의 자각증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간에 손상을 입게 되면 회상이 어렵다는 말들을 하죠. 이상이 생겨서 치료로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상당히 그 시기가 늦어져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각증상이 늦는 병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존율이 낮기 마련이잖아요. 치명적이란 얘기죠. 모든 암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각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된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미처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어느 날 가버리시는. 왜 부모를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부모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작년에 뵌 그 모습 그대로 올해도 내년에도 뭐 한 몇 년 계속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뵌 부모님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지난달에 얼굴 뵌 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일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안실에 가면 그 소식에 달려와서 죽은 부모님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불효자들 얼마나 많을까요? 좀 더 사시지.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더 효도했어야 되는데 논어의 한시외전 제9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라.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멎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 목사의 마음도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개척을 하는 5년 내내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식된 도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더 지나야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늘 부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간만큼 부모님은 기다려주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용서 구할 일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가서 용서 구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아버지 저한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한테 더 이상 이 딸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고 용서해 드리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 딱 두 계명이 나와요. 2계명과 그리고 5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2계명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잘 보면 이건 약속이라고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요. 그렇다면 지키면 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주신 사실상 첫 계명은 제5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약속까지 하나님이 같이 주고 계시는 계명을 5계명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 장수의 복에 더불어서 잘 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형통의 복까지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잘하면은 성도는 형통한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내게 국한된 일만 잘 해가지고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함께 잘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는 못 믿고 아내는 잘 믿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자 부부가 함께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잘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제 종과 상전이 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융합과 조화로운 질서 그리고 존경과 교훈, 사랑과 순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져야 사통팔달 모든 관계의 형통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주종 관계 모든 관계가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보세요.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회복되고 네? 모든 회사에서의 상관과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노사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그런 모든 다시 열려진 관계,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방치하고 살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부부가 또 등 돌리고 살고 그럼 모든 관계가 이렇게 이 깨어진 관계를 방치해놓고 혹은 포기하고 등 돌리고 안 보고 담 쌓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도 이게 다 막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 밑에까지 흘러가겠냐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노사관계, 우정이나 이웃관계, 동료관계 전혀 갈등이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마다 모두 뭐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게 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사위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말단 직원에서 또 부하 직원을 많이 거느린
관리직으로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모든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막히지 말아야 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웃과 동료, 친지간에, 교우간에, 목양간에 어떤 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막는 것은 죄고 그것을 획책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이 약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모든 관계를 막아버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뒤꼬아버려가지고 다들 일찍 죽게 만드는 거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됐잖아요. 스트레스는 인간 건강의 최대적이라고. 뭐 오늘날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거의 전부 다 이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하지만 신자 여러분, 크리스천 여러분, 막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용서해야, 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9월달로 접어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놔두거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마음껏 사랑하고 사시는 날 동안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약속 있는 이 위대한 계명을 지켜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때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사이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문제를 풀어갔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과의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풀어갈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상처와 아픔일랑 다 씻어버리시고 잘 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목사가 그런 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죠. 하나님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누리셔야죠.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헌금 많이 해라 복 준다 이런 얘기는 목사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조해 주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뭐 이미 부모님이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배웠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배웁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